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저는 예수님이 고기 잡는 비유를 우연히 택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전도를 고기잡이에 비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전 세계적으로 고기를 잡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둘째로, 좋은 어부가 되는 원리를 좋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70명을 훈련시켜 전도하러 보냈는지를 보면서 전도에 대한 6가지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원리는 사람 낚는 좋은 어부가 되려면 낚시할 대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전도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요. 교회에 당신은 누구에게 전도하려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는 없지요. 청년과 장년과 노인들의 관심을 동시에 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호가 다르고 음악 교육과 수입 정도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동시에 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전문화되어야 하지요. 한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전도하려면 여러 종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고기잡이를 갈 때 잡을 고기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미끼, 낚시바늘, 또 낚는 방법, 시간, 장비가 달라집니다. 한 종류의 고기를 잡지요. 바다고기와 민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나 읍이나 마을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 원리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도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신약 성경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대상에 집중했지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지 않았지요. 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은 그의 복음 전도 대상은 베드로와 다르다고 말했지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70명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전도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가 가장 쉬웠었죠. 예수님께서는 배타적이라서가 아니라 전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타적이 아니라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지요. 사복음서인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가 4개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목표 그룹들을 상대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인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쓰여졌고 반면에 마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전도 대상을 정의할 것입니까? 4가지 질문을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내가 사역해야 할 지역은 어딘가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도시 지도를 가져다가 여러분의 교회가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걸어올 수 있는 거리나 차로 올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의 지역 주위에 선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 지역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 그룹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가라고 여러분은 질문합니다. 나이별로 각 그룹은 몇 명인가? 미혼자는 몇 명이고 기혼자는 몇 명인가? 그들은 가난한가? 또 직업이 있는가? 혹은 없는가? 교육은 받았는가? 아니면 못 받았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무슨 방법이 제일 적당한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질문은 그들의 가치관과 관심사와 두려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할수록 전도하기가 더 쉬워지죠. 여러분이 그들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알게 돼서 필요에 가장 적합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질문은 그들은 복음에 관해서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복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남미의 경우 천주교의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나 삼위일체에 관해서 약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슬람교인이 많은 중동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입니다. 아시아의 불교 국가도 같은 실정이지요. 여러분의 마을과 읍과 도시에 사는 사람에 관한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다 종합해서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보통 사람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10개의 항목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새들백 샘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인물 소개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나타내지요. 우리가 예배, 전도 집회 혹은 어떤 전도 행사를 계획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지역의 불신자 새들백 샘에게 맞는가 생각해 봅니다. 고기를 잡기 전에 무엇을 낚으려고 하는가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원리는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것은 낚시하러 갈 때 물고기의 습관과 좋아하는 것과 그리고 먹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것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좋아하는 것,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사람을 낚으려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생각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종종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주 효과적인 전도를 하셨던 이유죠. 주님은 무엇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인간을 깊이 통찰하셨고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죠. 골로새서 4장 5절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일해야 함을 말하죠. 우리는 대하는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신자일수록 불신자처럼 생각질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더 오래 믿음 생활을 하고 주 안에서 더 성숙할수록 더 경건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생각질 않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의 사고 방식을 알아내겠습니까? 그들 수준에 맞춰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죠. 올바른 대답을 얻지 못하면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전도 전략을 세우질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을과 도시, 또 중심가 혹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또 무엇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영적인 화제로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메모지를 준비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적어두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할수록 전도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낚으려는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람을 낚는 세 번째 원리는 고기들이 미끼를 잘 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낚시꾼이라면 물고기가 없는 호수에 가거나 혹은 그들이 먹이를 안 먹는 시간에 호수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압니다. 능숙한 낚시꾼은 물고기들이 언제 배가 고픈지 알고 현명한 낚시꾼은 물고기들이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강이나 바다나 냇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요. 그들은 물고기들의 먹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복음에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주 닫혀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또 계속해서 너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때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사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심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사람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전도를 할 때 반응이 없는 사람들 주위에서 서성대거나 그들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님은 과일을 추수할 때 풋과일은 따지 말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힘을 가하거나 잡아당길 필요가 없지요. 열매는 쉽게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마음이 열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항상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면 복음의 마음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생활의 변화를 겪을 때 다른 어떤 때보다도 복음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 변화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를 겪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더욱 열려 있고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 변화는 부모나 남편, 부인과 자녀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 있습니다. 이혼일 수도 또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이를 갖는다든지 학교를 졸업하는 등의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도 더 활짝 엽니다. 사람을 낚는 네 번째 원리는 그들의 조건 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건 하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목표물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처음 말을 걸 때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낚시의 원리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마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낚시꾼이라 생각하는데요. 저와 동생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강이나 냇가나 바다로 낚시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아버지가 호수에 있는 고기를 전부 잡은 것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동생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하시는 것을 자세히 관찰했죠. 아버님은 항상 물고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버님은 숲을 사이를 기어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목까지 잠기는 흙탕물을 걸어서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귀찮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물고기는 낚시질을 하기에 가장 쉽고 또 편한 장소에 있질 않았습니다. 저는 반대로 낚시질을 하러 갈 때 항상 내게 편하고 쉬운 일들만을 했습니다. 저는 나무 그늘을 찾아 그 아래에 앉아서 낚싯대를 던지면서 고기가 물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물고기들은 제 낚싯대를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조건보다는 자신의 조건에서 낚시질을 했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아버님은 항상 물고기들이 미끼를 아주 쉽게 삼킬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물고기,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길 기대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초대도 받지 않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때 그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하려면 우리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가정에, 일터에, 학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기꺼이 불편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가르칠 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사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음식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먹기를 원하노라는 이 말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화나 그 지역의 습관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 전에 단기 선교사로 일본에 갔을 때 제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음식은 미국 음식과 아주 다르고 그 맛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 음식 먹는 법도 몰랐고 그 맛이 맞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좋아하게 됐고 지금은 일식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식을 처음부터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 사람을 사랑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죠. 이제 기꺼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통에서 벗어난 이제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른 어떤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타 문화에 적응을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복음을 약화시키고 타협하고 또 복음을 포기하고 죄인처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두려움이 아니지요. 사실 이런 것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들은 다음 한 가지 질문을 토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라고 불리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유대의 모든 율법과 관습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 질문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기도한 후에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 회의가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북미, 유럽 등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관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 형태와 문화는 다르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바울의 전도 전략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같은 방법으로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했죠. 바울이 얼마나 적응하려고 그의 방법과 스타일을 바꾸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전달 방법을 바꾸었지요. 그는 내가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습에 순응함이라고 말했죠. 또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습에 순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바울이 살아있다면 그는 내가 남미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남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며라고 말할 것이겠죠. 내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내 전략을 변경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때 같은 종류의 미끼를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때 같은 크기의 낚싯바늘을 사용합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능숙한 낚시꾼은 잡으려는 물고기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전략도 변경하지요. 물고기의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낚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치 않고 나는 그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로 나갈 때 물고기가 자동적으로 배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낚시질을 할 때 물고기가 자동적으로 땅으로 튀어 올라와서 날 잡아가시오 라고 말하진 않지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나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물고기의 생활 영역인 물은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공기라는 생활 영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고기를 만나려면 그들의 생활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미끼 달린 낚싯대를 바로 그들의 코 앞에 있는 물속에 던져야 합니다.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대할 수가 없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전도하려는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서 항상 융통성 있게 우리의 접근 방법을 변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때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읽으면서 질문들을 해봤지요. 예수님 전도 접근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얻으셨는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데 사용하신 일반적인 기술이나 방법이 있었는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었지요. 항상 처한 상황에 맞췄습니다. 혹시 표준 방법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처한 곳에서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한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게 됩니까? 주님은 자주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과 또 흥미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아픔과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농부와 있을 때는 씨 뿌리는 일에 관해서, 어부와 있을 때는 고기잡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물과 여인과 있을 때는 생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사람들의 관심사에서부터 예수님은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도 원리지요. 만약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찾아낸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그들의 필요나 아픔이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그들이 필요를 깨닫고 인정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립된 섬인데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삶 속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요점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으려면 먼저 그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관심을 끄는 비결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에서 필요를 알아내고 예수님이 그 해답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능력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를 더 잘 채울수록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이고 교회가 진심으로 필요를 채운다면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필요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릭 목사님, 모든 문화나 모든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겪는 공통적인 필요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예, 있습니다. 공통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인간관계의 필요와 감정적인 필요입니다. 그 뜻을 설명할까요? 감정상의 필요는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삶의 목적이 필요하고 누구나 용서가 필요하며 자신들의 삶이 가치가 있고 삶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근심의 문제 또 죄의식이나 고통이나 혹은 분노와 같이 흔히 있는 문제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고 경건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문화나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공통적인 필요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춘다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사람들에게 죄의식에 대해서만 말해주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질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필요를 찾아서 시작해야죠. 아마 삶의 목적을 알고 싶어 하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삶 속에 신의 존재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필요를 알아내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다섯째 원리는 낚시를 할 때 하나 이상의 낚싯바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낚싯줄에 낚싯바늘이 하나만 있다면 오직 한 마리의 물고기만 잡힐 것인데 만일 미끼가 달린 낚싯바늘이 서너 개 된다면 서너 마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낚싯바늘을 사용한다라고 말하지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을이나 도시를 복음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전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전할 때 다양한 전도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중 하나가 결국 장애를 극복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교회들은 낚싯대를 한두 개만 사용할까요? 아마도 개인전도, 즉 1대1로 복음을 나누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낚시 바늘일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역이나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다른 방법들이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가끔 잘못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오히려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돈을 쓴다면 단순한 지출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돈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원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나라 갈 때 저희가 너희를 거기서 영접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을 얻을 것이니 그 동전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주님은 영적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원리는 동전들은 항상 물고기 입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낚는 일에 초점을 두고 교회가 전도를 최우선으로 행한다면 모든 청구서는 주님께서 지불하실 것입니다. 동전은 항상 물고기 입속에 있습니다. 허드슨 텔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낚는 여섯 번째 원리는 자신이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고기 종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종류의 물고기를 낚으십시오.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눕니다. 안드레는 나가서 형제 베드로를 찾아 주께로 데려왔습니다. 마태는 나가서 세리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물가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그녀가 아는 모든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원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쉽지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느 계층이 이미 우리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미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도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교회가 청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교회가 노인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노인들에게 더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자녀를 가진 젊은 가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자녀를 가진 다른 젊은 가족에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독신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다른 독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들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성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질문도 아니지요. 그들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둘러보지요. 만약 군인이라면 둘러보면서 이 교회에 다른 군인이 있는지 또 물어볼 것입니다. 만약 노인이라면 이 교회에 다른 노인이 있는지 이것 또한 물어볼 것이고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이 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유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유아를 데리고 있는지 둘러볼 것이고요. 만약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그 교회에 머무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비슷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떠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물어야 할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난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 전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배경을 통해서 특별히 준비시켰습니다. 자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없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전도하라고 요구하시질 않지요. 그러나 가장 잘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주위의 동네, 지역사회 혹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맞지 않을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노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은 노인이 많은 교회에 나오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죠? 그 대답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지상 명령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개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의 새들백 교회는 지난 18년 동안 30개 이상의 다른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우리는 한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그룹의 사람들, 즉 연령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저는 교회가 지교회를, 많은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도록 강하게 권합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성숙해진 표시 중에 하나는 재생산 능력입니다. 인간이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능력이 있을 때 성숙한 어른이라고 불리지요. 성숙한 교회의 표시 중에 하나는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것,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마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다른 교회를 시작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역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원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이 위대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